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거의 압도적 대다수가 북한의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철저한 준수를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과 국제정세 중에서는 대부분이 북핵과 미사일 위협 문제, 남중국해 문제를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윤 장관은 참가국들이 북핵 6자회담에 9.19 공동성명 준수를 요청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도록 촉구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장관은 자신의 ARF 발언에 대해서는 북한 도발 위협의 위험성을 지역의 모든 나라에 밝히고 국제사회가 일치되고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의 이용호 외무상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여부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지금은 정세가 악화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며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등 계속되는 도발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와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26일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리는 라오스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난 뒤 다음 달 초 러시아와의 군사협력과 정보 공유 확대 방안을 발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알카에다 연계단체 누스라 전선을 겨냥한 공습 작전에 협력하고 시리아 정부군이 원건파 반군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미국과 일부 군 고위 관리들과 정보 관리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모가디슈 공항 정문에서 26일 두 건의 차량 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13명이 사망했습니다. 소말리아 알카에다와 연계된 테러단체 알샤바브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망자 13명 가운데 7명은 유엔 경비병이라고 보안당국자들은 말했습니다. 이번에 공격을 당한 공항 정문은 공항과 연결된 유엔과 아프리카연합 건물들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공격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소말리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비열한 테러리즘과의 싸움에서 소말리아와 동맹국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의 차기 총리로 재선출된 응우엔 수원 푹 총리는 남중국해에 대한 국가 주권을 반드시 수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푹 총리는 26일 TV 연설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당사국들에게 국제법을 준수할 것과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푹 총리는 그러면서 베트남의 독립과 주권, 영토 보전을 확고하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푹 총리는 지난 4월 전임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됐었으며 이어 지난 5월 치러진 총선으로 구성된 현행 국회에서도 전체 494석 가운데 485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재선출됐습니다. 브라질에서 열리는 리우드의 자나이로 올림픽에 참가할 러시아 선수 387명 가운데 지금까지 적어도 85명이 금지약물 복용 파문으로 올림픽 참가가 금지됐습니다. 국제카누연맹과 국제근대오종경기연맹은 26일 각각 러시아 선수 5명과 2명의 올림픽 출전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전이 금지된 선수들은 최근 발표된 세계반도핑기구 보고서에서 거론된 선수들로 2012년 런던올림픽 카누에서 금메달을 딴 알렉산더 디아첸코 선수도 포함됐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27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라오스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 참석 중인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여부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해 북한은 영내 안정을 흔드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고 국제적 약속과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continue to call on North Korea to refrain from actions and rhetoric that further destabilize the region.
북한의 인권 상황이 올 상반기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영국 외무부가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장마전선의 영향에서 차츰 벗어나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실험에 실질적인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의 모든 회의에서 이 북한 문제가 다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26일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가 열린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행동은 아시아와 국제사회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North Korea alone, the DPRK,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defying the international movement.
케리 장관은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만 책임감 있는 행동을 거부하며 핵무기,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도발 행동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비롯한 국제 의무를 무시하는 길을 선택했다며 모든 나라들이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케리 장관은 북한이 올 1월 핵실험에 이어서 2월과 3월, 4월, 5월에 계속해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So together, we are determined, all of us assembled here, perhaps with one exception assembled here, to make absolutely certain.
케리 장관은 따라서 북한의 이런 행동들의 실질적인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북한이 확실히 깨닫게 한다는 것이 이 자리에 모인 나라들의 단호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 참석한 나라들 중 북한만 이런 생각에 공감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과는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았지만 입장이 바뀌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을 계기로 자신이 일주일간 참석한 거의 모든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적이고 매우 우려되는 행동들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여부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금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6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핵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 외무상은 회견에서 지금 정세가 악화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며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북 경제 봉쇄가 정세 악화의 중요한 원인이고 최근에는 인권 문제로 최고 존엄까지 모독함으로써 최대 적대 행위를 감행하기에 이르렀다며 이 모든 것들은 선전포고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대회에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한국에서 모든 무장장비와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고 천명했다며 북한으로서는 이것이 유일한 방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ARF 연설에서도 북한의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리 외무상은 이어서 북한의 초과 핵실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핵무기와 관련한 입장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핵으로서 실질적 위협을 당하지 않는 한 또 핵 보유국으로부터 침략 위협을 당하지 않는 한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핵 6자회담에 대해서는 6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것인데 비핵화 자체가 미국에 의해서 하늘로 날아간 것 같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또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한반도에 미국의 핵전략 자산이 또 하나 들어오는 것이라며 이에 대처해 준비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처럼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는 핵실험과 무기시험이 위협이 된다면 안보리가 그런 실험을 한 모든 나라들을 취급해야 한다며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이런 결의가 나온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한국에 여러 제안을 많이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며 현 시점에서 한국이 그런 것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리 외무상은 중국과의 회담 결과를 묻는 질문에 중국과의 정상적 의사소통의 일환으로 이번에 중국 외교부 장과 만났고 쌍무관계 문제를 기본적으로 토의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반도 정세 악화가 미국 탓이라는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을 미 국무부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 북한을 향해 영내 안정을 흔드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고 국제적 약속과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여부가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We continue to call on North Korea to refrain from actions and rhetoric that further destabilize the region and focus instead on.
캐티 아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6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영내 안정을 흔드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고 대신 국제적 약속과 의무를 준수하는 구체적 행동에 초점을 맞출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리 외무상이 미국의 북한 인권 개선 압박을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비난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취한 조치는 심각한 인권 유린의 책임이 있는 북한 관리들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한 의도라고 반박했습니다.
The steps we've taken are intended to promote accountability for North Korean officials responsible for serious human rights abuses and censorship.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유지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중단하도록 북한을 압박하며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밀접히 공조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거기에는 북한인들이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촉구하고 인권 유린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덤 세베니는 리 외무상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는 철통 같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편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라오스에서 이 한국과 북한 외교장관들과 각각 만났는데요. 이 양국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상당한 온도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이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 이후 중국과 북한이 관계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4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윤병세 한국 외교부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왕 부장은 사드 배치를 결정한 한국 측의 행위가 중국과의 신뢰의 기초에 해를 끼쳤다고 말했고 윤 장관이 발언할 땐 손사래를 치거나 턱을 괴은 채 이야기를 하는 등 외교적 결례에 가까운 행동도 보였습니다. 반면 25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회담에선 북핵 문제로 소원해진 양국 관계가 무색할 정도로 친선을 과시했습니다. 2년 만에 열린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 부장은 회의장 밖으로 나와 리 외무상을 친근하게 맞이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회담에서 양측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쌍무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중국이 한국과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달라진 겁니다. 이에 따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커진 미중 갈등과 겹쳐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복원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병세 장관은 25일 비엔티안 현지에서 한국 기자들을 만나 중국과의 대북 공조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질문에 다자회담을 계기로 한 양자회담은 관행화된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냉전 시대처럼 북중로 또 한미일 이런 구도가 다시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그런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는 북중관계가 악화된 이유가 북한의 핵 개발이기 때문에 양국관계 복원은 북한의 변화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중관계가 멀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북한 핵 개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의 기대에 미칠 수준의 핵 문제에 관한 진정성이나 전환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북중관계가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북한이 핵 도발이든 장거리 로켓 발사든 무력 도발을 계속한다면은 국제사회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책임대국 이미지를 고려했을 때 중국이 북한을 포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미한일 동맹이 강화되는 양상을 지켜보면서 이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북한에 대한 우호적 제스처를 연출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중국과 북한이 각각 미국과의 갈등이 커지면서 서로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며 정상회담은 힘들겠지만 고위급 인사교류 등 일정 수준에서 관계 개선을 모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도 중국이 일정 부분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생 관련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북한하고의 어떤 교류를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에는 그것마저도 눈치가 보이고 예를 들면은 북중 접경 지역에서의 강력한 집행을 감시 감독하고 또 그 밀수하고 막 이런 것들을 뭐 차단하고 막 이러한 어떤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제스처 뭐 이런 것들은 이제는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박사는 그러나 중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자신의 위상을 고려해 북한 비핵화 요구는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 부장이 보인 태도와 관련해선 사드가 실제 배치될 내년 12월까지 중국이 한국을 단계적으로 압박할 것임을 예고한 행동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지역까지 선정한 상황이지만 사드가 구체적으로 한반도에 배치되지는 아직 않은 상황이어서 중국이 공개적으로 한국을 비난하거나 압력을 넣을 수는 없겠지만 무언의 또는 비공식적인 압력들을 굉장히 가중시키면서 한국의 입장 변화를 좀 촉구하는 이런 정도의 국면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죠.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도 중국이 한국 내부에서 사드와 관련한 이견을 증폭시켜 중국의 유리한 정책 변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외교 전략을 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지금 라오스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은 이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지역 내 다자 협의체죠. 또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만나는 자리인데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이 무엇인지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외교 수장들이 총출동하는 다자 안보 협의체인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는 1년에 한 번 치열한 외교 전쟁이 펼쳐지는 무대입니다. 올해는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 있는 국립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ARF에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국과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 10개국, 그리고 북한을 비롯한 몽골과 스리랑카 등 기타 7개국 등 모두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RF는 회원국 외교장관들의 비공식 자유토론과 총회를 통해 아태 지역의 포괄적인 안보 현안에 대한 대화와 협의를 거침으로써 지역의 안보와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최근의 주요 주제로는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책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 등 지역 현안들이 다뤄졌습니다. 올해는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거론됐고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로 대립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각국 외교 수장들이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현안에 대해 발언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외교 지형의 현주소가 드러나게 됩니다. ARF는 또 북한이 참여하는 지역 내 유일한 다자협의체라는 점에서 남북한의 외교전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번 ARF에는 북한에서 리용호 신임 외무상이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는 냉각 상태에 있던 중국과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열지 못했지만 올해는 리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회담을 열었습니다. ARF 회원국들의 입장은 자유토론에서 대부분 확인되며 의장국이 회원국들의 발언을 종합해 의장 성명을 작성해 공표합니다. 이에 따라 참가국들은 자국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 그해의 회장국을 상대로 치열한 설득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ARF를 계기로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3국, 한국과 아세안, 그리고 한메콩 등 아세안 관련 다자회의체의 외교장관 회의도 연쇄적으로 동시 개최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홍용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지금은 대화를 통해 북한의 위협을 줄이고 비핵화를 끌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어제 서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한국에 대해 보이고 있는 군사적 위협은 의지와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과 대화를 통해 외교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그 중간이 제재라며 한국으로서는 군사적 조치는 할 수 없고 대화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제재가 근본적인 위협을 제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베트남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단천 상업은행 베트남 지사 관계자 2명의 출국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베트남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확고한 이행 의지도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 정부가 안보리에 제출한 이행 보고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제재 대상자인 베트남 주재 북한 외교관의 실명을 언급한 사실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23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에서 단천 상업은행 베트남 지사의 김중정 대표와 최성일 부대표의 출국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조사를 통해 김 대표와 최 부대표가 각각 하노이 주재 북한 대사관의 3등 서기관과 일반 직원인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들의 출국 시점은 지난 1월과 4월이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김 대표와 최 부대표가 단천 상업은행 베트남 지사 관계자라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베트남 중앙은행의 조사 결과 단천 상업은행 베트남 지사의 영업 허가증을 발급한 적이 없고 이 은행이 베트남에 존재하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행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은 단천 상업은행 베트남 지사 대리인으로 표기돼 있는 이들 두 명의 명단에서 베트남 지사를 뺀 단천 상업은행 대리인으로 수정할 것을 대북제재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BOA는 지난 4월 김 대표와 최 부대표가 베트남으로부터 사실상 추방 통보를 받아 출국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들 두 명은 지난해 12월 미국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후 3월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강제 출국과 입국 금지 등을 포함한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당시 재무부는 최 부대표 등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프로그램에 관여했다고 지적했고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들이 동남아 국가에 수출한 무기 판매 대금을 회수해 직접 평양을 오가며 현금 운송 등을 담당해왔다고 BOA에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베트남 정부는 최 대표에게 출국을 통보했고 이에 앞서 미국의 제재 명단에 포함된 지 약 한 달 만인 지난 1월 베트남을 떠난 김 대표는 사실상 추방 통보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베트남의 결정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첫 이행 사례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편 베트남은 이번 이행 보고서에서 중앙과 지방 정부를 포함해 법 집행기관, 공항 항만시설 등에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이로써 수출입과 금전거래, 입출국 등 분야에서 대북결의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베트남은 책임 있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결의를 진지하게 이행하고 대북제재위원회와 전문가 패널과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쟁 정전 63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6.25 한국전쟁 중에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운 미국의 애국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한국전쟁에서 미군 7,800여 명이 실종됐다며 미군은 그들의 가족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실종 미군 유해 발굴 노력 등을 계속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점령과 폐허 속에서 일어나 오늘날 번영된 현대 국가로서 빛난다며 5천만 한국인들은 자유롭게 살고 있으며 역동적인 민주주의와 경제체제에서 그들의 꿈과 기회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들은 특히 평화와 번영을 지키기 위해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는 파트너가 있음을 항상 인식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선남국 부대변인은 어제 중국과 동남아 지역 주재 제외 공간을 통해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한국 국민의 신변 안전에 유의를 다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선 부대변인은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특히 상대적으로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큰 관할 지역 내 선교사와 특파원, 그리고 탈북자 출신 한국 국민 등을 대상으로 안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북중 접경 지역 방문 자제 등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와 함께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동만 제외동포 영사대사를 주제로 해외 선교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 자리에서 해외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테러와 북한의 위협 가능성에 대비해 해외 체류 선교사들에게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올 상반기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영국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이 강제로 중노동을 시킨 200일 전투, 또 외국인에 대한 불법 구금 등 이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를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무부는 최근 발표한 인권 우선 대상국 상반기 보고서 북한 편에서 북한이 상반기에도 계속 국제적 규범과 의무를 무시하고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북한에서 벌어진 일들은 북한의 인권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더욱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은 당국이 지난 2월에 부과한 70일 전투로 건설 현장 등에서 온종일 중노동에 시달리며 정기적으로 정치 모임에도 참석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은 200일 전투를 발표해 주민들은 오는 12월 17일까지 그 같은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이동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음을 잘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이 억류한 미국인 오토 원비어 씨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북한의 독립적인 사법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북한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외국인들을 체포하고 있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이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에게 1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것과 방북한 BBC 기자를 구금했다 추방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상반기에도 인권 문제 관련해 국제사회와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뜻이 없음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수용 당시 북한 외무상이 국제사회의 결의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북한이 계속 인권과 관련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영국 외무부는 지난 4월 발표한 2015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30개 인권 우선 대상국 가운데 하나로 지정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올해도 인권 문제는 대북 정책의 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며 유엔과 유럽연합 같은 국제 무대에서 북한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것은 예상했던 결과라고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 경제에서 특히 건설과 서비스 부문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지난해 5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한국은행의 최근 발표에 대해 예상했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벤저민 실버스타인 객원연구원은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가장 큰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Situation overall is slightly worse, especially given the global commodity prices and how they've declined in the past few years.
지난 2년 동안 국제 원자재 값이 크게 떨어지고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지하자원 수입을 줄인 게 가장 큰 이유라는 설명입니다. 철광석과 석탄 등 지하자원은 북한의 주력 수출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브래드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한국은행의 발표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t's not surprising given the impact on China's trade of lower commodity prices internationally. Particularly for coal and iron, which are the largest mining exports to China.
지난해 상황을 봤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았고, 특히 지난해 중국 측 상황이 변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That the decline in Chinese construction with their own economic troubles contributes to North Korea's.
뱁슨 전 고문은 중국 경제, 특히 건설 부문이 부진해지면서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것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대중국 지하자원 수출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지난해 전반적으로 하강세를 보였지만 그 안에서 일부 상승세를 보인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실버스타인 객원연구원은 특히 건설 부분이 흥미를 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construction sector is very interesting. It's interesting that the Bank of Korea noted that it keeps growing because I think
that 한국은행 발표에서 건설 업종은 상승세를 보였고 이 부분이 앞으로도 북한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피터슨 국제 경제 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부소장은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건설 부문과 함께 성장세를 보인 서비스 부문을 지목했습니다. 서비스 부문이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돈주나 장마당 같은 시장 경제 요소가 북한에서 확산하는 상황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올해 북한 경제는 중국의 상황이 계속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북한이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also think though that the domestic efforts to push their own new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and the labor mobilization campaigns that we've seen this year, the 70-day campaign before
북한이 70일 전투나 200일 전투 같은 노동 독려 작업과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부심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미국 기업 연구소의 니콜러스 에버슈타트 박사는 BOA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올해도 북한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 경제 통계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놀란드 부소장은 북한 관련 통계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한국은행이 제시한 수치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놀란드 부소장은 특히 장마당 같은 비공식 부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에서는 한국은행의 추정과는 달리 북한이 지난해 훨씬 큰 성장세를 기록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CSIS의 실버스타인 객원연구원은
북한 경제와 관련한 통계를 100%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 북한의 경제 추세, 즉 북한 경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개략적으로 짐작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VOA는 매주 한 차례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을 이번 주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2010년 러시아에서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한 앤드류 조씨인데요. 이 러시아 벌목공이 선교사가 된 사연을 첫 번째 이야기에서 담았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벌목공 출신 탈북자 앤드류 조씨. 그의 인생을 숫자로 말한다면 북에서의 30년, 러시아에서의 10년,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있는 미국에서의 7년의 시간입니다. 수많은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중국과 제3국을 거쳐 자유의 땅을 밟지만 그는 러시아에서 바로 미국행 비행기를 탄 탈북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파키스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옆에 지나가는 그 음료수나 달라는 말도 못했어요. 그냥 앉아서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영어를 좀 하더라고요. 아 참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어디 뭐 출장장구다 누구지.
사정 모르는 사람들한텐 평범한 한 여행자의 잡담 같을 텐데 앤드류 휴 씨에게는 목숨을 걸고 택한 미국행을 떠올리는 애교 섞인 고백입니다. 2010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극적으로 진입해 미국 망명을 결정하기까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40대 탈북 남성 앤드류 조 씨.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10년 전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북한에서 러시아행 기차를 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러시아로 들어올 때는 그 나라를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많은 이제 호기심, 우효감 이런 걸 가지고 그때 상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도 뭐 북한에서 처음으로 이제 외국을 밟는 순간이니까 그때는 정말 종막 속에 내가 지금 잠겨 있는 듯한 그런 예.
기차를 타고 러시아를 딱 봤을 때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 땅을 딱 밟았을 때 그때 느낌의 차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전혀 달랐죠. 러시아에서 이제 미국 땅을 딱 그 비행기를 탔을 때는 아 정말 뿌듯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또. 아 진짜 이제 내가 미국으로 가는구나. 이게 미국행 이제 비행기인가? 러시아와 미국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이제 환경이나 이제 날씨 이제 모든 이런 것들 이제.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혈기왕성한 32 나이에 북한을 떠나는 그의 심정은 세상을 향한 갈증과 꿈 그리고 다신 집으로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국으로 나갔다 이제 사건 사고로 인해서 시체돼가지고 북한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이게 그런 것들을 목격하면서 아 이제 가면은 이제 이 강을 건너면 언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기억할 수 없는 길이다.
마치 먼 사냥길을 떠나는 사내의 심정이었을까요? 무엇보다도 2010년에 그는 미국 망명길에 오른 탈북 난민으로 신분이 달랐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난민 가슴에 이제 난민표를 이렇게 목에다 걸고 그린 색깔.
이름 적혀 있어요, 선생님?
있죠, 거기다.
본명이.
네, 본명이 적혀져 있고.
앤드류라는 미국식 이름은 러시아에서 살았던 시절 안드레이에서 따온 겁니다. 러시아 벌목공이었던 안드레이. 그가 러시아에서 보낸 10년의 삶을 한 번에 설명할 수 없지만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그때 그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안드레이라는 이름으로 아직 러시아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앤드류 조 역시 1940년대부터 시작된 북한의 러시아 해외 노동자 파견에 동참한 중간 성분인 북한 사람입니다.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굶주림이 뭔지 알기에 늘 먹고 살 고민을 해야 했던 그가 국경 넘어 세상 밖으로 눈길을 돌린 건 외국물 좀 먹은 지인들의 부추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같이 사니까 나갔다 들어온 분들은 꼭 한마디가 그런 말을 해요. 한번 나갔다 와라. 그러니까 세상을 한번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거기에다 해외 나가면 돈 좀 만질 수 있다는 당국의 선전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도당이나 이런 그 관련 부서들이 이제 하는 말이 러시아는 정상적인 나무 생산에 들어갈 것이며 거기서 나오는 월급은 루블리로 현찰로 지불되고 한 달에 못해도 300, 250에서 300불은 본다. 3년 동안 내가 안 먹고 좀 모으면은 못해도 10,000불은 가지고 나오겠지. 뭐.
뭔가. 바깥 세상 구경만큼 돈벌 욕심이 커진 마음은 이미 러시아행 기차를 타고 있었을까요? 순종적인 아내는 남편의 뜻을 따랐고 그는 3년 뒤 돌아올 결심을 하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러시아 틴다 임업소에서 일을 시작한 그는 만 달러라는 꿈같은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북한 당국의 거대한 사기극에 속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현실은 다른 현실이죠. 한 달에 300불이는커녕 100불도 못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올해 이래도 형편은 같은가요?
네, 올해도 똑같아요. 북한 노동자는 노동자 아무리 그 달에 생산을 많이 했어도 300불 밑으로 줘야 된대요. 버는 거는 맞지만 안 주니까.
노동자 한 사람이 버는 액수에서 북한 당국이 40% 떼가고 연합기업소와 사업소가 25%, 15%씩 또 떼가니 고장 남는 건 홀쭉한 봉투에 담긴 100달러도 안 되는 돈. 어찌해도 돈 벌기 어려운 이런 현실은 앤드류 조 씨를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사업소를 나온 순간 탈북자가 된 거네요.
예, 나온 순간. 실제는 북한을 떠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사업소를 이탈해서 이탈자로서 돈을 벌어 가지고 다시 북한을 들어가려고 하는.
탈북자든 이탈자든 쫓기는 신세는 마찬가지.
사업소를 이탈하셨을 때 돈 좀 벌어서 북한에 다시 들어가겠다 생각을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단두구나 나와서 이제 돈을 좀 벌어서 단두구나 북한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빈손으로 돌아갈 순 없기에 작심하고 간 곳은 중국 국경에서 30km쯤 떨어진 러시아 동쪽 끝 하바롭스크였습니다. 그곳에서도 북한 사람도 피해 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상당히 매일매일 위험해요. 그러니까 왜 위험한가 하면 이탈자들을 잡으려 계속 그 조가 러시아 전 지역에 계속 이제 다녀요. 또 러시아 경찰도 피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그 바닥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청소나 또 다른 사람들 뭐 집에 가서 땅을 파준다거나 돈을 제대로 못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시간은 가고.
버텨야지. 아니 돌아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결심을 수천 번도 더 했습니다.
들어가도 처벌받고 들어가자니 또 돈이 없고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직 러시아에 많아요. 10년, 20년 그런 식으로.
어디서 객사를 해도 아무도 모를 그런 신세가 된 건지. 하지만 예기치 못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1년 하바롭스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조선족.
저는 바로 연변 조선족 사람을 만났어요. 한국 선교사를 만나게 된 거죠. 만나게 된 목적은 이제 일 때문에 교회 어떤 건축 일 때문에 만나게 돼서 그 교회 건축을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거기서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날이 기독교 신앙을 접하고 선교사가 되게 한 운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뭐 돈이나 어떤 일보다도 제 생각이 이제 바뀐 거는 거기서 이제 성경 말씀을 접하고 접하면서 제가 이제 많이 이제 고민하고 생각한 게 이제 북한 체제, 독재 체제였다는 것을 그때야 저는 알았죠. 완전히 깨달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러시아 정착 생활. 한마디로 기독교 전도사로 살았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히 써내려간 수기에는 러시아에서의 10년의 삶이 적혀 있는데요. 일단 그의 마음이 더 이상 불안하지도 돈벌 욕심에 조급하지도 않게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 사람으로서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왠지 나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없었고 불안하지도 않았으며 그냥 평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교회 선교사 사모께서 자신이 보시던 낡은 성경책을 제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일하면서 성경을 통독했고 밤이면 선교사님과 한자리에 누워 성경 이야기, 남북한 이야기, 또 즐거웠던 소꿉장난 시절의 이야기들로 밤을 새며 잠들곤 했습니다.
러시아는 그에게 북한에 대한 그리고 삶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준 축복의 땅이 됐습니다.
북한 사람들을 하나의 그런 우식을 깨우기 위한 그런 운동으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신앙을 가지면서 사명감을 갖고 북한 사람들 곳곳에 숨어있는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신앙 서적이나
가족에게 돌아갈 마음을 접기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조 씨는 하바롭스크에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작게 건물을 빌려 마련한 신학교의 신학생이 됐고 또 전도사가 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선교단체가 파송한 형식으로 선교사 임명도 받았습니다.
굉장히 러시아에서는 오히려 제가 즐겁고 기쁘게 시간이 정말 어떻게 한 시간 한 시간 그러니까 보람이 있었어요. 모든 삶 가운데 굉장히 보람이 있었어요.
북한을 떠나 동토의 땅 러시아에서 인생의 황금기 같은 30대를 보냈습니다. 보위부의 감시를 피해 다녀야 하는 살얼음판 같은 현실이었지만 불법 이탈자로 러시아에서 10년을 사는 동안 북한 선교사가 되면서 삶의 이유와 목적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장량입니다.
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을 선택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벌목공 출신 탈북자 앤드류 조 씨의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두 번째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북한은 오늘 장마 전선의 영향에서 차츰 벗어나겠습니다.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 오전까지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양, 양덕, 남포는 오후에도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 낮 기온은 28도, 안주, 양덕 26도, 남포 27도입니다. 평안북도 오전에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2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역시 오전 흐리고 비가 오는데요. 비는 오후에도 이따금씩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낮 기온 25도, 개성 사리온 27도, 신계 26도입니다. 함경남도 오전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함흥심포는 오후에도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풍산 낮 기온 24도, 원산 장전 28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웅기 성진 낮 기온은 24도입니다. 동해 북부 오전 오후 모두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2m 아래가 예상됩니다. 서해 북부는 1.5m 아래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7월 27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영원히 우리에게
때론 열 마디 위로의 말보다 한 곡의 음악이 힘들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게 되는 노랫말에 하루가 기분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36.5도 우리네 체온과 닮은 따뜻한 음악과 목소리로 여러분께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드립니다. 좋은 가요도 만나실 수 있고 한 주 동안 있었던 다양한 세계 소식 그리고 아름다운 노랫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음미해보는 시간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차분한 음악방송 주말의 음악여행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비오에 월드 뉴스.
비오에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거의 압도적 대다수가 북한의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철저한 준수를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과 국제 정세 중에서 대부분이 북핵과 미사일 위협 문제, 남중국해 문제를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윤 장관은 참가국들이 북핵 6자회담에 9.19 공동성명 준수를 요청하고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장관은 자신의 ARF 발언에 대해서는 북한 도발 위협의 위험성을 지역의 모든 나라에 밝히고 국제사회가 일치되고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의 이용호 외무상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여부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지금은 정세가 악화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며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것인데 미국에 의해 이제는 비핵화가 그저 하늘로 날아간 것이나 같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등 계속되는 도발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26일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가 열린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행동은 아시아와 국제사회,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와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26일 라오스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난 뒤 다음 달 초 러시아와의 군사협력과 정보 공유 확대 방안을 발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알카에다 연계단체 누수라 전선을 겨냥한 공습 작전에 협력하고 시리아 정부군이 온건파 반군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미국의 일부 군 고위 관리들과 정보 관리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모가디슈 공항 정문에서 26일 두 건의 차량 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13명이 사망했습니다. 소말리아 알카에다와 연계된 테러 단체 알샤바브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망자 13명 가운데 7명은 유엔 경비병이라고 보안 당국자들은 말했습니다. 이번에 공격을 당한 공항 정문은 공항과 연결된 유엔과 아프리카연합 건물들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공격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소말리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비열한 테러리즘과의 싸움에서 소말리아와 동맹국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의 차기 총리로 재선출된 응우엔 수원푹 총리는 남중국해에 대한 국가 주권을 반드시 수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푹 총리는 26일 TV 연설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당사국들에게 국제법을 준수할 것과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푹 총리는 그러면서 베트남의 독립과 주권, 영토 보전을 확실하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푹 총리는 지난 4월 전임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됐었으며 이어 지난 5월 치러진 총선으로 구성된 현행 국회에서도 전체 494석 가운데 485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재선출됐습니다. 브라질에서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참가할 러시아 선수 387명 가운데 지금까지 적어도 85명이 금지 약물 복용 파문으로 올림픽 참가가 금지됐습니다. 국제 카누연맹과 국제 근대 오종경기연맹은 26일 각각 러시아 선수 5명과 2명의 올림픽 출전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전이 금지된 선수들은 최근 발표된 세계 반도핑기구 보고서에서 거론된 선수들입니다. VOA 세계 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